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거를 보시게 되면 설교 제목이 저녁이 있는 삶,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슬로건은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한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이 먼저다 말한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이지만은 어느 후보가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이 말을 내걸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녁이 있는 삶은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슬로건은 큰 공감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역대 선거표 중에 최고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야근을 없애는 기업도 많이 생겼고 또 야근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야근을 해서라도 수입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돈을 벌려 그러죠. 그런데 돈을 벌려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일에 억눌려서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만 안정된다면 누구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할 겁니다. 작년 말인가요? 한 취직 관련 기관에서 구직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직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1위에서 4위 차지한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 둘째,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 셋째, 희망이 있는 직장.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를 많이 제공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어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만 한다면 정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이 저녁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돈이 있고 시간만 있다고 되는 걸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70대 중반 노부부로부터 조찬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맨하탄에서 일찍이 미국에 와서 맨하탄에서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자녀도 의사로 잘 키웠고 오래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웬만한 마라톤 대회에는 메달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건강 회복해서 정말 이 세상 걱정 없이 지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식사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여태껏 수십 년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돈과 시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가 더 그분에게는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진짜 저녁이 있으려면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듯이 그분도 좋은 인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안정되고 일찍 퇴근하고 돈과 시간이 많아도 가정이 불화하거나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물론 여기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가옥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집안을 이루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짓는다고 하는 말은 창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혹은 창업하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에 온 힘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지요. 여기 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의 안전을 위해서 수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생활터전, 이 가정과 대비되는 어떤 사회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창업과 대비해서 생업을 지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업을 지키며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제 아무리 밤새워 지키는 수고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크게 창업과 또 수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창업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성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창업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창업을 해도 1년 만에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을 이루어도 몇 년 만에 가정이 파탄나면 가정을 이룬 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정과 기업을 지키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사람의 힘이나 정성 가지고서는 가정과 기업을 지킬 수 없지 않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불면증 같은 것이 달리지 않고 밤에 단잠 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뜻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이 없으니까 밤에 밤잠이 편안하게 잠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 문맥에서 마음이 편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문맥에서 보다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잠을 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사람이 인간이 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고 좀 인간답게 살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잠을 자면서 잠을 줄여도, 심지어 밤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그럽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여러분 고생하며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좀 달리 말하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 애쓰고 돈을 벌려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저 혼신의 힘을 다 그쪽에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밤잠을 설치고 먹을 걸 먹지 않고 온갖 고생하면서 돈을 다 모았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자고 먹어야 할 때 먹고 뭐 이렇게 인간답게 살면서 살아가도, 물론 노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잠자야 될 때 잠을 자고 먹어야 될 때 먹고 가족과 함께 지낼 때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살아도 가정과 기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그것, 이게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문자 그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 저녁이 있는 삶,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모두 성공하는 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고생만 될 뿐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아주 비천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행복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늘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달라고 부탁만 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전능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이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며 도와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은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탁하는 것은 말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중을 보시거든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문제와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과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또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풀려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선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슨 맛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매는 것들이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옥에 있는 사람이 잠 안 자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애쓴다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찬양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좋은 기회에 탈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옥에서 탈출하지도 않고 감옥에 남아서 간수가 이제는 자기들이 다 탈출하고 나면은 해를 당하게 될 거니까 이 간수가 해당하지 않게 도와준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간수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을 믿고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위대한 성공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다음날 이 베드로는 사형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당하기 전날 밤인데 기도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그냥 잤습니다. 물론 조용히 짧은 기도는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보시라고 조금 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은 이 앞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광채가 그렇게 나는데도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이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서는 죽인다는 말씀이죠. 사형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던 것과 비교해서 여기서 꼭 보아야 할 것이 뭐냐고 하면요, 베드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무슨 바울과 실라처럼 그 옥 안에서 주변의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진심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그러한 형편에서 있었지만 사형 전날 믿음으로 평안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 이건 문자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27편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안히 잠잘 때 잠을 잤는데도 자, 하나님이 급한 시간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잠 안 자고 애쓴다고 날 살려주시오 그렇게 애쓴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직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그 중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평생을 하나님 보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면서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삶의 가장 좋은 성공의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 둘 다 나중에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순교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위대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순교자 자신에게도 아주 큰 상급이 예배된 그 성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천천히 평강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아는 사람과 길 모르는 사람이 같이 길을 간다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길 아는 사람이 길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법이 있겠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과 길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반드시 길 모르는 사람이 길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가 길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공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그게 성공의 길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보기에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좀 살펴보고 오라는 거죠.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겠다. 인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미국에 유학을 다녀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라 아빠 따라와서 여기서 자유롭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한 5, 6년 공부를 하고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또다시 아빠 따라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서 긴 시간 동안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이 한국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체벌이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 야구 방망이로 앞에 딱 갖다 놓고서는 말 안 들으면은 방망이 가지고 때리는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아들이 아빠 미국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고 학교에 그저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이 목사님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고3 학생들은 모두 주일마다 학교에 다 나와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주일날 결성하면은 다시 무서운 체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이 공부시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요일날에 무슨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늘 교회 다녀오고 그저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주일날은 항상 쉬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고3 이 1년 동안은 주일날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목사 집안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들이 주일날 학교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선생님이 양해해주고 고3 기간 내내 주일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별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 5, 6년 동안 한국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은 낼 리가 만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 입학 시험이 임박했을 즈음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대학에서 영어 성적으로만 선발해서 입학시키는 특별 전형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목사님의 아들도 주일날만 쉬었지 다른 날은 정말 친구들과 함께 죽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시험을 쳤는데 수능시험도 괜찮게 그런 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갈 때는 수능 성적 전혀 보지 않고 이 학생은 오직 토플 성적과 영어 면접만 가지고서 명문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때 내가 주일도 못 지키고 학교에 이 아이를 내보냈다면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내가 스스로 비천하고 부끄러웠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또 만일 그렇게 주일날 내보내면서 공부했다고 해도 아마 실제로 입학시험을 치를 때는 수능 점수보다 토플과 영어 면접하는 것으로만 아마 명문대에 들어갔을 겁니다. 워낙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니까요. 또 특이한 것은 이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고생하며 다니던 이 아들이 그래도 이 주일날이라도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낙오되지 않고 이 고3 기간도 무사히 보내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면서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정말 성경 말씀 앞에 딱 두고서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 확신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가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고 하면 그 선교사님이 마치 개가 주인 따라가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유집사님 가정에 새파도 잘 키우고 있지요? 누나라고 그러던가요? 사랑하지요? 나가서 운동시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보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개가 주인보다 앞에서 갑니까? 뒤에서 갑니까? 보통은 앞에서 가지 않습니까? 목줄 잡고 있으면 개가 앞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개가 가는 길이 좀 다른 길이라고 주인이 생각돼서 목줄을 조금 당겨주면은 아,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이 개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혹은 목줄을 매지 않고 산책을 나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앞뒤로 뛰고 그러지만은 주인이 부르기만 하면 금방 주인이 가는 길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개는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런 식으로 따라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적절할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사랑과 정의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혹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본심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본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정과 사업을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평안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웃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마저도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밤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생만 할 뿐이지 참된 평강과 기쁨과 성공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만 애를 쓰는 그런 비천한 사람 되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인간답게 살면서도 가정과 사업에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나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보람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이런 믿음으로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파멸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태껏 저희들은 타락해서 죄의 성품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었고 영안이 흐려져 우리의 눈에는 파멸의 길이 오히려 더 좋은 길처럼 보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인간답게 살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과 기업의 발전과 평강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